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멈추지 말고 그냥 갑시다 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한 단어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해도 라는 단어. 부족해도 멈추지 말고 그냥 갑시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독일에 살고 계시니까 한국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11월 8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제 곧 2주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일이죠. 이미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두 사람 간의 TV 토론이 세 번이 끝났어요. 9월 26일 날 한 번 있었고 10월 4일 날 한 번 있었고 10월 9일 날 세 번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동서고금을 떠나서 사람들이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책적인 경쟁 아니면 뭐 이 선거 공약 이런 걸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표심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랑 똑같더라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의 이미지에 흠집내는 완전 진흙탕 싸움이에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3차 토론회가 있기 전에 11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앵커와 두 사람 남자가 대화 나눈 거예요. 남자끼리 대화 나누니까 얼마나 편하게 마음을 서로 열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몸에 있는 부위들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남자들끼리 이야기였다면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녹음돼서 전 세계에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야, 너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자격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국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마지막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한 후보의 아드님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후보가 그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는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의 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교육은 외국 가서 다 받고 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서울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려고 하느냐.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 때 자기 살겠다라고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안전의 전후에 돌아와서 내가 국방부 장관 하겠다라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글을 올렸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아, 인간은 거기서 거기구나. 그러면서 이번 마지막 3차 토론회를 보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한 단어가 이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유교의 사서 오경 중에 사서에 나오는 이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글인데 군자, 그러니까 학식도 높고 덕행도 높은 군자가 삶에서 갖춰야 될 자세와 정신, 균형 있게 갖춰야 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신 뭡니까? 숫자는 닦는다라는 거예요. 신, 자기 몸, 자기 스스로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수양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수양하는 거죠. 제가, 집가자고 앞에는 제자는 줄을 가지런히 잘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천하, 세계가 평안해진다. 전체가 편안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자가 갖춰야 될 삶의 정신이에요. 삶에서 골고루 모두를 다 붙들고 가야 될 균형 잡힌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정치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2014년 서울 교육감 선거를 이야기했죠.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어떤 약점을, 어떤 먼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요? 제가 네 집부터 제대로 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의 교육감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자식은 이중국적 가지고 교육은 외국에서 다 받고 오고 너는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가정부터 세우고 국가를 다스리려고 나오라라는 거죠. 미국도 이번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수신, 스스로를 제대로 수양하고 네 입도 조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국,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선거 때마다 크게 이슈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후보의 아들이 군대를 미필자인가 군대를 갔다 왔는가. 그거 참 중요해요. 그렇죠? 한국은. 두 번째는 뭡니까? 조상들 중에 친일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거 참 중요해요. 결국 뭡니까? 치국,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제가 집을 먼저 세우고 오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단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태권도의 흰띠, 빨간띠, 까만띠 따듯이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계가 아니에요. 군자라면 골고루 다 갖춰야 될 점이라는 거죠. 내 가정도 바로 세우고 내 스스로도 수양 잘하고 그러면서도 국가를 제대로 다스릴 때 온 천하가 평안해진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추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게 병행하고 나갈 것이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하면 이건 버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오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목적은 뭡니까? 말씀에 비추어진 내 스스로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합니까?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게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가정, 목사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가정을 먼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심의 그 사명 내려놓고 먼저 가정부터 제대로 세운 후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 목회지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도 생명보다 귀하니까 붙들고 가지만 부족했던 그 부분 목사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함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이 함께 몸부림쳐서 이 두 가지 다 사역과 가정을 두 개 다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이 어느 하나를 붙들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전한 자만을 통해서 온전한 자만 붙들어서 역사하겠다고 하면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받을 만한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그래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게 하시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옳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수양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을 품고 함께 가시잖아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구원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했던 것.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주님의 메시지의 모든 것은 이거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생활이 3년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요. 수없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했어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제 겨우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평가한다라면 이 제자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본다면 치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수신 뭡니까? 스스로 수양하고 제자다운 모습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조차는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상태라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채워오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냥 품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부족하고 엉성한 그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변화되고 성숙될 것을 기대하시며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며 3년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해도 제자들끼리만 전도여행을 파송하시잖아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잖아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주님은 떠나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와서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해주셨어요. 선을 긋지 않았어요. 구별 짓지 않았어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아니니까, 나는 온전하고 너희는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이 선을 그었던 게 아니라 우리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던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별 짓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왠지 나는 저기 좀 잘난 그룹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교양이 있는 그룹, 좀 배운 것 같은 그룹, 가진 것 같은 그룹에 나는 왠지 끼어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 아닙니까? 구별 짓는 거 좋아하거든요. 선 끊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우리 주님이 인클루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서입니까? 그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어딜 내놔도 부끄럼 없이 자랑할 만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함께 하셨고요, 부족해도 함께 걸으셨고요, 부족해도 그들을 사용하셨고 부족해도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온전히 맡기고 계신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불러주셨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라고 불러주셨으면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해주실 것이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구별 짓지 않고 선을 긋지 않고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이게 우리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주님께 나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어떻게 부탁한 줄 아세요?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불쌍한 이 자식 도와달라고 그러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너 벙어리 귀신 들렸으니까 가문의 수치니까 따로 선을 긋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 운명 공동체가 돼서 함께 울고 부둥켜 안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엉성한 제자들을 우리라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실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한 지체 우리가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힘의 원동력.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푯대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달려가다 보면 상처받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 혼자 이 길 가는 것 같아서 외로워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냥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 다 가지셨을 거예요. 저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하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을 넘겨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열두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열두 명 다 주님을 자기 살겠다라고 도망갔습니다. 한 제자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버렸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실 것을 몰라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여전히 올라가고 계신 겁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아셨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당신을 넘겨줄 것도 아셨어요.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은 30냥에 팔아버릴 것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저 능력과 희롱과 침뱉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데도 그 길을 멈추시지 않고 중단하시지 않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 붙들면 배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길 갈 수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만 우리의 죄악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명을 주님이 붙드니까 그 십자가의 길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거. 네가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너도 외로울 텐데 너도 힘들 텐데 너도 배신을 당할 텐데 너도 힘들고 외롭고 다 포기하고 싶을 텐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사명 붙들고 걸어갔으니까 너희도 이 길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항구 도시인 바르셀로나를 가면 10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10만 척의 배들이 있는데 그 조선소를 가면 전시관을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 10만 척의 배들을 미니아처, 그러니까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10만 척을 전시를 해놨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입을 쫙 벌린다고. 그 배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교하고 잘 만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놀라고요. 그리고 모형배가 여러분 10만 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100 thousand이에요. 그 배들을 보고 또 놀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배마다 히스토리를 적어놨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 배 중에 하나가 스페인 공주라는 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향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으며 6번 해적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결국은 좌초되었다. 이런 배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을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때쯤 되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를 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바다에 나가서 향해를 하면 결국 상처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향해를 하면서 상처받는 게 마땅하듯 우리가 인생의 향해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인생을 향해를 하면서 어떻게 상처가 없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향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덤벼드는 해적선들을 수없이 만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만날 거예요. 실수로 서로 부딪히는 배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빙하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빙하의 무서운 것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게 몇십 배가 더 크잖아요. 몇백 배가 더 크잖아요. 거기에 좌초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추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딪혀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아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가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이 신앙의 항해를,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